예, 그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사방에서 몰려오는 것 같아요. 예측할 수가 없어서 위기라고 말하는 것 같고요. 또 갑작스레 닥치는 위기도 있죠. 예상하고 위기를 겪으면 그래도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라도 하는데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칠 때도 있습니다. 걱정, 또 염려, 스트레스 없이 사는 날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될까 돌아보니까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겸손하게 살게 됩니다. 교만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지금이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랐다 그래서 그 높은 위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자만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냥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또 생각해 보면 인생에서 또 자랑할 것도 그렇게 실제로 많지가 않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의 말대로 전도자는 이렇게 시작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패시미즘, 그냥 모든 것을 까맣게 보는 비관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헛되다라고 하는 건 뭔고 하면 인생 자체가 한 방울 뚝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 있는 듯한데 그냥 없어지는 수증기와 같다라고 하는 면에서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교만하게 살지 말고 젊었을 때,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교훈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 역시 분명히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팬데믹도 지나갈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또 기쁨으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친교할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전기, 전환의 기, 전환의 기회, 터닝 포인트. 지금은 이렇게 위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전환점, 전기, 터닝 포인트가 닥쳐올 것을 저희들은 믿고 이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거는 예언이 아닌 사실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보낸 서신에서 안누스 미라빌리스라고 하는 라틴어를 소개했습니다. 이 말은 기적의 해라고 하는 뜻입니다. 경이로운 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도 1966년에 그 런던에 팬데믹 전염병이 불어닥쳐서 고향에 가서 2년을 지냈습니다. 그 2년을 지내면서 뉴턴이 여러 가지를 발명해냈는데 그 기간이 그에게는 안누스 미라빌리스, 기적의 해다. 팬데믹이 왔는데 이 뉴턴에게는 기적의 해였던 것입니다. 참배 식구들께서도 이 팬데믹을 각자의 자리에서 아주 멋지게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77편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10절은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터닝포인트, 전환점입니다. 전반부가 밤이었다면, 깜깜한 밤이었다면 후반부는 맑고 밝은 대낮입니다. 화창합니다.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후반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시편 77편이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제가 집에서 여러 번 읽으시고 또 카톡방이나 또 유튜브에서 제가 설교 띄워놓을 때 설교 반복해서 지난 설교 읽으시고 또 말씀을 대하시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7편은 한 개인에게만 닥친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팬데믹처럼 민족 전체가 어려움을 겪었고 그 민족 전체가 겪는 어려움이 개인에게 밀어닥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상황과 똑같죠. 그렇게 보면 이 시편 77편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견뎠습니까? 어려움을 어떻게 마주했고 대면했습니까? 우선 내가 내 목소리로,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가 금세 응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힘이 쭉 빠졌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불안했다고 했습니다. 한숨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잠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잠이 오지 않는 밤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얍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한 야곱처럼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 앞에서 이 어려움 한가운데 이 밤중에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마주했고 대면했고 이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끈질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참배 식구들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우리를 도울 수 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지 자문하고 싶습니다. 2020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런 간절함이 있는지 이런 끈질김이 있는지 거기에 진실함까지 더하고 있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거뜬히 이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또 하나님께 나와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끝난 것 아닙니까? 주의 은혜를 더 이상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 버리시면 안 되는데 버리셨습니까? 저를 잊으셨습니까? 여섯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저는 이 질문을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고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고 정말 자신이 하나님 나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얍복강가에서 그 야곱이 천사를 천사에게 매달렸듯이 매달리는 그 애원으로 읽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누구나 기도합니다. 만약에 어려움이 닥쳤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나에게 신앙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기도 응답이 금세 오지 않고 상황도 좋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쏟아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두 가지를 놓고 씨름하게 돼요. 하나는 뭔고 하면 우리 겪고 있는 이 어려움하고 씨름을 해야 됩니다. 이 고난과 씨름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뭔고 하면 그것에 대한 신앙의 고민입니다. 야,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까? 하나님 나 버리신 건가? 하나님 나 잊어버리신 건가? 우린 이 두 가지 과제를 놓고 씨름하게 돼요. 기독교인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또 한 가지가 있어서 때로는 이것이 우리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 신앙의 길이 쉽지 않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이것을 기도로 넘어선다면 오늘 시편 77편 이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이것을 기도로 넘어서십시오라고 알려주고 있으니 기도로 넘어선다면 최선입니다. 시편 기자는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씨름했습니다. 밤에도 손을 내리지 않았고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어려움의 기도가 그 고난의 신음이 밤에 부르는 노래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모델이 되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시편 77편의 이 터닝포인트가 된 10절 한 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개역성경이 어떤 한글 번역을 봐도 이 10절을 좀 제대로 번역하지를 못했어요. 이 10절을 그대로 읽으면 왜 10절이 터닝포인트가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10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을까요? 개역개정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해는 year, 횟수라는 말입니다. 뭐 생뚱맞게 여기서 끝나버렸습니다. 이것만 놓고 오면 왜 10절이 터닝포인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새 번역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 파워포인트가 쓸 텐데 그냥 제가 읽어드리죠.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증오로 바뀐 것이 나의 슬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혀 다르죠? 공동번역입니다. 이 몸이 병든 것 생각해보니 지존하신 분께서 오른손을 거둔 때문이구나. 또 다르죠? 번역이요. 천차만별입니다. 이렇게 번역의 차이가 나는 것은 뭔고 하면 이 시편 77편 10절의 히브리어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어쩌면 참 어려운, 꽤 어려운 그 구절 중에 하나라서 번역자들이 다르게 이해했기 때문에 번역이 천차만별인데 이 개역성경에서 또 내가 말하기를 이내 나의 잘못이라고 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한 히브리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아픔이란 뜻이 있습니다. 슬픔이란 뜻이 있습니다. 약함이란 뜻도 갖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year, 해수라고 하는 말에는 그 해라는 말 말고 변화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change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뜻을 반영해서 10절이 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지 다시 번역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띄워놨고 꼭 옆에다 메모 써놓고 지금 설교 들으시기를 부탁했는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설교할 것이기 때문인데 제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아픔입니다. 나의 약함입니다. 그런데 지존자의 오른손이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아픔이요 약함입니다. 여기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이 시인이 기도한 모든 것이 이것에 속합니다. 시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은 건 이것이 나의 아픔입니다. 나의 슬픔입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나의 약함이고 나의 슬픔이고 나의 연약함입니다. 이 모든 것들, 시인의 상황과 시인이 하나님 앞에 씨름한 모든 것들이 이것인데 이 모든 것이 내가 아픔입니다. 나의 슬픔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들은 시편 기자의 마음과 상황을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은 것을 경험한 분들은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을, 심정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다가 지친다고 할까요? 이 기도하다가 지친 이 상황이 바로 나의 아픔입니다. 나의 약함입니다. 나의 슬픔입니다. 시편 기자처럼 한숨이 나오고 힘이 쭉 빠져서 털썩 주저앉아 있습니다. 힘이 쭉 빠져서 털썩 주저앉아 있는 그 상황이 바로 나의 아픔이고 나의 슬픔이고 나의 약함입니다. 이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이 10절에서 깨달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터닝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아, 나의 무력함을 깨달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계를 깨달았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성경 욥기가 생각나죠. 어려움을 당하던 욥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더니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를 거두어드리고 나의 약함과 나의 우둔함을 깨닫고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내가 스스로 거둬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게 욥기 42장 6절 마지막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욥에게 대답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막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시편 77편에서는 시인이 질문했으니 반대의 경우네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봅니다.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되었어요.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욥의 온몸에 부스럼입니다. 욥의 몸은 바짝 말랐습니다. 재산도 없어졌습니다. 자녀도 없어졌습니다. 욥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자신을 거두어드리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욥도 오늘의 시편 기자처럼 똑같이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나의 슬픔입니다. 이것이 나의 아픔입니다. 이것이 나의 한계입니다. 내 슬픔과 아픔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존자의 오른손이 변화시켰습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이라고 했어요. 지존자는요, most high,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분, 가장 전능하신 분, 초월하신 분, 우리가 감히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 하나님 자체를 말할 때 지존자라고 합니다. 감히 하나님께 질문할 수가 없는 분, 지존자. 지금 시편 기자가 그것을 깨달았고 욥도 그것을 깨달아서 이 구절이 터닝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상징입니다. 권세의 상징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생각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지존자의 오른손,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신앙의 고민 속에서 자신을 붙들고 있는 지존자의 오른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구절이 터닝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의 손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이 변화시켰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한 가지가 빠졌어요. 무엇을 변화시키셨는지가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지존자의 오른손이 변화시켰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 한가운데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적응하고 대입할 수 있는 개방형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믿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이 나의 습관을 변화시켰습니다. 나의 의심을 변화시켰습니다. 나의 두려움까지 변화시켰습니다. 오른손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래 10절이 터닝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도 대입해 볼까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세상을, 상황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 지존자의 오른손이 팬데믹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이 안에다가 여러분 마음껏 넣으면서 이 본문을 확장시켜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린 이번 팬데믹을 보면서 인간의 나약함을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마스크를 쓰지 않더니, 마스크는 범죄자가 쓰는 거라고 그렇게 마스크를 쓰지 않더니 이제는 너도 나도 다 씁니다. 그것 위에 별도리가 없거든요. 마스크가 지금 가장 좋은 백신, 사회적 거리 두기 두 가지 위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한계가 있습니까? 바이러스 하나가 세상을 멈춰 세웠어요. 제가 공항 근처 살지 않습니까?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지나가다 보면 비행기가 얼마나 뜨는지, 수요일에 끝나고 보면 불꽃놀이 하듯이 비행기가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이야, 저거 위험하지 않나. 지금은 공항에 비행기가 없습니다. 텅 비었습니다. 특히 국제선 같은 경우는 정말 칼기를 보고 있으면 반가울 정도로 비행기가 뜨지 않고 세상이 멈춰버렸어요. 또 생각해보면 인간이 말이죠, 하나님을 만드신 세상을 망쳐놓은 것이 아닌가. 인간이 그 살림을 체벌하고 먹지 말아야 되는 혐오 음식을 먹으면서 결국 이 바이러스는 인간이 초래한 재앙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북극에 뭐 빙하가 녹았다, 5천만 년 된 빙하가 녹았다고 하는가요?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우리 후손이 사는 세상은 어떻게 될까? 한국에 집이 반쯤 잡힌 홍수 사진을 보면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무릎까지는 차도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어디 남태평양이나 어느 섬에서 수해를 맞았을 때 그렇다 그랬는데 한국이 지금 수해로 야단하지 않습니까? 다 기후 변화와 상관이 있습니다. 인간이 망쳐놓은 환경으로 인해서 그대로 부메랑처럼 돌려받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나라가 환경보호에 힘을 써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야 뭐 이만큼 살았으면 됐죠. 이만큼 드렸으면 됐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따가 우리 기도할 우리 유나 에린이를 위해서 환경보호에 힘을 써야 됩니다. 나만 잘 살려고 하면 내 세대만 잘 넘어가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욕심입니다. 바이러스 하나로 온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함께 힘을 합쳐야 온 세상이 살아날 수 있어요. 나 혼자만 내 나라만 잘 살려고 하는 것 헛되고 헛된 일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이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손의 능력을 이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도 분명히 지존자의 오른손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10절을 다시 읽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아픔입니다. 나의 약함입니다. 그런데 지존자의 오른손이 나를, 우리를, 세상을,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키십니다. 이렇게 읽을 때 시편 77편 10절이 시편 77편 전체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을 금방 발견하죠. 기도하고 씨름한 것에 결실이 있었구나. 변화가 있었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상황은 그대로지만 환경은 그대로지만 시인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슬프지 않습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왜? 지존자의 오른손이 나를 우리를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기도하다 보면 이런 순간을 꼭 맞이해요. 기도하다 보면 이런 터닝 포인트, 이 기도의 변곡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하는 순간입니다.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저 밑에서 평안함이 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터닝 포인트, 변곡점,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는 순간, 그 모멘트가 있어요. 기도하신 분들은 분명히 경험하셨을 겁니다. 기도 응답을 넘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변화되는 성장하는 것을 깨닫는 성장점이죠.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도약하는 순간입니다. 2020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터닝 포인트, 기도의 변곡점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기자를 변화시켜 주셨듯이 우리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지존자의 오른손으로 나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강한 척해도 우리는 약합니다. 세상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과학 문명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크고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우리 가족들을, 세상을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